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26일 시작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논의됐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대선 기간 중 지구온난화를 날조라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기후변화를 위협으로 인정하고 있는 G7은 미국 정부가 2년 전 체결된 파리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양자회담에서 이번 회의는 특별히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등 한반도 위기의 군사적 해결에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긴장을 조장하는 모든 부정적 행동과 발언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무력적 방식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대사는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에 대한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험 발사는 북극성 2형의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을 확인하고 실전 배치 전 다양한 조건에 대한 적응력을 검사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영국의 맨체스터 자살폭탄 공격 수사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을 공식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26일 미국은 이번 정보 유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 유출을 강력히 비난하며 즉각적인 조사와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맨체스터 폭탄 공격 사건과 관련한 기밀 수사 정보가 미 언론에 잇따라 유출되자 영국 정부는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정보가 보호될 것이라고 약속한 뒤 곧바로 정보 공유가 재개됐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으로 지난 한 달간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고위관리 3명이 사망했다고 미군이 2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터키 출신의 외부작전 조정자인 무스타파 군에서는 지난달 27일 시리아 마야딘 인근에서 연합군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중동지역 미군 작전을 감독하는 미 중부 사령부에 따르면 군에서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의 재정 지원 역할과 관계된 인물입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계 알제리인인 아부 아심 알자 자이리는 지난 11일 역시 시리아 마야딘 인근 지역에서 연합군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간 남부의 한 군사기지 주변 검문소를 공격해 적어도 16명의 정부 병사들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현지 아프간 경찰청 대변인은 BOA에 칸다하르주 샤왈리코트 지구에서 벌어진 간밤의 공격으로 강도 높은 충돌이 벌어졌으며 반군 역시 27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밖을 날아오르는 꿈,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주를 탐험하기 위한 인간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술력도 문제지만 이 로켓 발사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또 한 번 쏘아 올리고 나면 다시 쓸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껏 우주 개발은 몇몇 나라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우주 로켓 발사 비용을 줄여서 우주 시대를 앞당기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X가 재활용 로켓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비용을 크게 줄인 데 이어서 이번에는 3차원 인쇄 기술, 그러니까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엔진으로 우주 탐사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3D 프린팅 기술은 무엇보다 가벼운 무게가 핵심인데요. 보통 수십 톤에 달하는 무게인데 비해서 이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엔진은 150kg 정도에 불과해 발사 비용도 500만 달러 정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번 발사체가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발사 자체에는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저비용 우주시대가 열릴 것인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27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7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7도, 신의주 역시 12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에서 26도, 함흥 10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은 12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에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레이첼 플래튼의 노래입니다. Stand by you.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방문 중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특혜를 줬다는 추문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어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최근 중국에 내린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에 대한 논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데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 가운데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 기후변화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고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나올지요?
예,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때까지는 결정을 유보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수행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지난 수요일에 대통령 수행 기자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할지 남아있을지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각국의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럽 순방 중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입장을 재고하도록 설득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앞서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의 정상회담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정상 간 만남은 지난 2월에 미국 워싱턴과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첫 회담 이후 두 번째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그리고 테러 문제를 집중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단언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고요. 또 적절한 시점에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내기를 걸어도 좋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미국이 세계 안보를 위해서 강력히 관여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과제에 대해서 확고한 연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 방문에 앞서서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들에게 비용 분담을 주제로 연설했죠?
예, 목요일에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서 새 나토 본부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나토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이 28개 회원국 가운데서 23개 나라는 여전히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내야 할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어서 이 나라들은 엄청난 돈을 미국과 나토에 빚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안보를 위해 내야 할 몫이란 앞서 말씀드린 이 국내 총생산 대비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말하는데요.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는 28개 회원국 가운데서 미국, 영국,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자, 방위비 지출 목표를 논의한 것 외에 이 나토 정상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합의한 내용이 또 있다고요?
예,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주도하고 있는 반 ISIL 연합에 이 나토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일부 동맹국과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족 무장세력을 비롯해서 온건 반군 조직들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집단인 ISIL 격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나토가 여기에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나토는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서 다만 직접적으로 전투에 나서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방위비 분담과 또 ISIL 그 격퇴전 합류 외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날 나토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조약 5조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게 유럽의 현지 언론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나토 조약 5조는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지원하는 집단 안보 원칙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이 나토 조약 5조에 대한 준수 서약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에 나토를 한물간 조직으로 비판하면서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돕지 않고 방위비 부담 등 제목을 했는지 먼저 따져보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나토 조약 5조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간 자체가 나토와 동맹국 방어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나토 세본부 준공식 자체가 이 조약 5조 헌정식으로 불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준공식에 참여한 건 그 자체로 나토 조약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거라고 설명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관계자들에게 조약 5조를 수차례 언급했다는 확인도 나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대화에서 나토에 분명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약 5조를 지키지 않고 나토에 헌신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있는데요. 국내적인 정치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대학을 운영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해당 교육기관에 수의학부 신설을 신속히 허가하도록 지시하는 정부 문건이 지난주에 공개돼서 파문이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문건의 진실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의 전직 차관이 문건이 진짜라면서 아베 정권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폭로에 나선 겁니다.
네, 자 문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지난 18일 일부 언론에 공개된 이 수의학부 신설에 관한 내각부 전달사항이라는 제목의 지난해 10월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2018년 4월 개학을 전제로 가장 빠른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관저의 최고 레벨이 말한 것이라면서 오카야마 현에 있는 각계 학원에 수의학부 신설을 신속히 허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각부는 총리 관저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관저 최고 레벨은 아베 총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각계 학원은 지난 1월에 실제로 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총리의 업무 지시 사항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일본은 의사와 수의사의 수혜가 이 지나치게 많아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국 대학에서 의학부, 치의학부, 수의학부 신설을 지난 52년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각계 학원이 학부 신설 혜택을 본 배경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데요. 거기다 각계 학원의 이사장이 아베 총리와 식사 또 골프 등을 같이 하는 오랜 친구인 걸로 확인된 겁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련 정부 문서에 대해서 괴문건이라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전직 정부 관계자가 이제 문서는 진짜다 이렇게 폭로를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관련 부처인 문부과학성의 마케아카 기헤이 전 차관이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문서의 진실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짓으로 몰아붙이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행정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겁니다. 일본 야당은 마케카와 차관을 의회의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집권 자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번 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 조치했는데요. 이 소식 정리해보죠.
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사가 지난 수요일에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는데요. 무디스사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린 건 지난 1989년 태난먼 사태 이후 28년 만의 일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무디스사 국가신용평가 등급이 AAA로 1등급이고요. 한국은 AA2로 중국보다는 두 단계 위 수준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같은 A1에 속해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무디스사의 이번 강등 조치가 올가을에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심 지도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무디스사의 이번 강등 조치의 배경을 무디스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또 중국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이 강등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중국 경제 전반의 부채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더 늘어날 거고 중국 정부의 개혁 작업이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향후 5년의 잠재 성장률이 약 5%로 떨어질 걸로 전망했고요. 또 중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0%, 2020년에는 45%로 높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무디스사의 이번 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당국은 무디스사가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과대평가하고 반면 정부의 개혁 능력과 노력은 저평가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들이 중국의 예산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국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디스사의 이번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 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개가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부채로 회사가 위험에 빠지게 되면 정부 당국이 나설 거란 지적입니다. 또 중국의 성장률 하락과 관련해서도 일정 기간 고속 성장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앞서 무디스사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두 곳의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네, 피치사는 A+ 등급에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스탠다드 앤푸어스사는 현재 중국에 AA- 등급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줄곧 앞으로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기 때문에 강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스탠다드 앤푸어스사도 무디스를 따라서 중국의 신용등급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버지니아 항소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행정부 요구를 기각한 건데요. 관련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러시아 관련 의혹으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기자 폭행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공화당 후보가 몬태나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소식, 마지막으로 올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보다는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에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항소법원은 목요일 10-3으로 행정명령의 시행을 정지시킨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 그러니까 이슬람교도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규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전후해 무슬림에 대한 부당한 차별 정책을 약속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네. 자, 판사 3명이 반대했는데 이들이 반대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종교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어떤 차별적인 반감도 행정명령 문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선거운동 당시의 발언을 증거로 사용하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증거를 찾으려면 과거 사업 관련 회의나 대학 시절의 한 말까지 파고들어야 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네. 자, 문제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1월 말에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등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들 나라는 모든 국민, 이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나라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란 비판과 함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3월에 수정 행정 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 역시 법원의 명령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법원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목요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의 범위에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나온 제4항소법원과는 별도로 서부의 제9항소법원에서도 유사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최근 진행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제9항소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 관련 의혹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러시아 관련 의혹으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목요일 워싱턴포스트신문과 NBC방송이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쿠슈너 고문이 지난해 12월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은행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쿠슈너 고문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기소될 상황이 있는 건 아니라고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네. 자, 이 쿠슈너 고문이 러시아 관리들과 만났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죠. 당시 쿠슈너 고문 측은 의혹을 풀기 위해 상원 청문회 나가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이미 거리 변호인은 성명에서 이 점을 상기시키면서 쿠슈너 고문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 연방수사국 FBI가 관련 조사를 이끌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이죠. 이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임하면서 논란이 좀 가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코미 전 국장이 이런 내용을 메모에 기록해서 측근들에게 보여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원 조사위원회에서 FBI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FBI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러시아 내통 의혹이 계속 확산하자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서북부 몬태나주에서 목요일 하원의원을 새로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 유력 후보가 기자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폭행 사건의 장본인이죠. 백만장자 기업인 출신인 그렉 지안포르테 공화당 후보가 50%대 44%로 롭 퀘스트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지안포르테 당선인은 선거 전날 인터뷰를 요청하는 영국 가디언 신문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경범죄를 적용받아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유죄로 확정되면 벌금이 최고 500달러 또는 6개월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목요일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보면 이 폭행 논란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모양이군요.
네, 이미 많은 사람이 조기 투표로 투표를 마친 상태였기도 하고요. 또 지안포르테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번 폭행 사건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안포르테 당선인은 지난밤 승리 연설에서 폭행 피해자였던 벤 제이콥스 기자에게 사과했는데요.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Last night I made a mistake. And I took an action that I can't take back. And I'm not proud of what happened.
네, 어젯밤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과했는데요. 기자를 그런 식으로 대해선 안 됐다면서 제이콥스 기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안포르테 당선인 측이 처음에는 기자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깨끗이 사과한 겁니다. 앞서 같은 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절대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안포르테 후보에게 사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지안포르테 후보를 돕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보콜,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자동으로 녹음이 나오는 장치를 통해 지원 유세를 했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현지에 가서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생각했던 것보다 득표율 격차가 작게 나온 데 고무된 표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됐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죠.
네, 미국 상무부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1.2%로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 0.7%보다 상향 조정된 건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으로 작년 4분기 성장률 2.1%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상향 조정된 근거가 뭘까요?
네, 상무부는 개인 소비 지출과 정부 지출 등 에서 새로운 요소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재고 투자는 잠정치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올해 1분기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3개월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경제 성장을 좀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GDP 성장 4%를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조금 기준을 낮추어서 3%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세금과 법인세를 대폭 줄임으로써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제 분석가들은 여기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1분기 성장률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2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2분기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산업 투자가 더딘 편이고 소비 지출 역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0.6%로 잠정치 0.3%보다는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9년 4분기 이래 가장 더딘 성장세입니다. 또 바로 앞선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저조한 수준이지요.
예. 자,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보통 1분기 GDP 성장률은 낮게 나오는 성향이 있다는데요. 여러 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표가 미국의 경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GDP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쏠리는 이유는 미국의 중앙은행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네.
연준은 경제 성장 속도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마침 지난 수요일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 공개 시장 회의 FOMC의 5월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곧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기가 올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지난 1월 회의록에서도 곧 순이란 표현을 썼는데 바로 다음 회의인 3월에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따라서 다음 달 13일에서 14일 열리는 6월 회의에서도 역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연준은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불거진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해임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미국 대통령 선거 러시아 해킹 논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운동에 한창이던 지난해 7월, 민주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의 이메일 수만 건이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데비 와서먼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슐츠 의장과 당 지도부 인사들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편향적으로 지지하고 경쟁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깎아내리는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 폭로를 계기로 민주당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타격을 입었고 내분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코앞에 둔 10월에 또다시 위키리크스가 존 포데스타, 당시 클린턴 선거대책 본부장의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클린턴 후보 진영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이후 11월 8일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패하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메일 해킹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처음부터 주장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말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해커들을 동원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정보를 폭로하는 등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민주당 측 인사들의 이메일만 공개된 점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한 일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해킹 공격을 가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기관 두 곳을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This was a multifaceted campaign. So the hacking was only one part of it. And it also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부 국장도 1월에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개입했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러시아 관리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왔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부터 러시아 정보당국과 접촉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에 최측근이었던 폴 매너포트 선거대책위원장이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을 위해서 로비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서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지난 2월에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퇴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세르게이 키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논란이 일고 거짓 보고 논란이 겹치면서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선거 자문역으로 활동하면서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키실약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세션스 장관은 상원 의원 자격으로 만났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트럼프 당시 후보의 자문 역할을 했던 로저 스톤, 카터 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까지 선거운동 기관을 전후해서 러시아 관리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Russia is fake news. Russia, this is fake news put out by the media. I own nothing in Russia.
러시아 관련 보도는 가짜 뉴스고 언론이 꾸며낸 일이라면서 러시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 제임스 코미 당시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측근들을 상대로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FBI 국장.
지난 2016년 5월 코미 당시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7월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관리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종결합니다. 그러자 당시 트럼프 후보는 끔찍한 얘기라면서 FBI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코미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다시 조사한다고 발표하면서 클린턴 당시 후보의 선거 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비록 다시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클린턴 후보 측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 코미 국장을 유임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에 대한 FBI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5월 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경질됐습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FBI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코미 전 국장이 거부했다는 의혹 등 FBI 수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다는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You take a look at the FBI a year ago. It was in virtual turmoil.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의 경질은 러시아 관련 조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코미 국장이 조직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5월 16일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걸 요청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코미 전 국장이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 국장을 이번 조사를 담당할 특별검사로 전격 임명했는데요. 수사를 이끌던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된 상황에서 전임 FBI 국장이 특별검사를 맡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러시아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당선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러시아와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희망한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러시아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 정책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시리아 내전 해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최근에는 다시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Our country could get along with Russia. Right now we're not getting along with Russia at all. We may be at an all-time low in terms of relationship.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시리아 정권의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두고 러시아가 미리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아마도 역대 최악일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변화를 줌으로써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언론은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키슬약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테러와 관련된 민감한 기밀 정보를 러시아 측과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다시 한번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동맹국과도 공유할 수 없는 정보로 부적절했다는 여론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함으로써 큰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됐고 코미 전 국장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스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haste makes waste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Mike, you have to put these packages together quickly. Come on, hurry, hurry.
Why are you rushing me? We have plenty of time. Haste makes waste.
Fine, I won't rush you. 오늘 본문에서 제가 Mike, you have to put these packages together quickly. Come on, hurry, hurry. 이 물건들을 빨리 포장해야 해. 얼른 말이야. 라고 하자 마이크가 Why are you rushing me? We have plenty of time. 왜 그렇게 서둘러? 아직 시간 충분해. Haste makes waste. 급하게 하다 보면 일을 망친단 말이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Fine, I won't rush you. 그래, 알았어. 이제 재촉하지 않을게.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aste makes wast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ike, you have to put these packages together quickly. Come on, hurry, hurry.
Why are you rushing me? We have plenty of time. Haste makes waste.
Fine, I won't rush you. Today's expression is haste. H-A-S-T-E, haste, makes, M-A-K-E-S, makes, waste, W-A-S-T-E, waste.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 means that you do not save any time by working too fast, and ultimately, hurrying will cause you to make mistakes. 다급하게 무엇을 하려다 보면 실수하게 마련이죠. 일정이 빡빡해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챙겨야 할 걸 하나씩 꼭 빠뜨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 손을 빨리 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haste makes waste입니다. 서두르다 망친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라는 뜻인데요. 결국 일을 빨리 한다고 시간이 절약되는 게 아니다. 잘못된 걸 고치려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니까 뭐든지 차근차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꼭 기억해야 할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Haste makes waste.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얼른 물건들을 포장하라고 다그치자 마이크가 왜 그렇게 서둘러? 아직 시간 충분하잖아. 급하게 하다 보면 일을 망친단 말이야. 라고 했죠. Why are you rushing me? We have plenty of time. Haste makes waste. 라고요.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ike, you have to put these packages together quickly. Come on, hurry, hurry.
Why are you rushing me? We have plenty of time. Haste makes waste.
Fine, I won't rush you. Let's review. Haste makes waste means that you do not save any time by working too fast, and ultimately, hurrying will cause you to make mistakes.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시카고의 Saturday in the Park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기밀 보고서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이란의 계속적인 지원이 아사드 정권의 이 같은 잔혹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과 신뢰할 만한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40만 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민간인입니다. 2012년 이래 아사드 정권은 도시 밀집 지역에서 배럴 폭탄 등을 이용해 공습과 폭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알레포 지역의 병원 시설을 수차례 공습해 환자와 의료진 등을 살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납치와 고문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때리거나 전기 고문을 가하고 심지어 강간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많은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아사드 정권은 6만 5천에서 11만 7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억류했습니다. 게다가 세이딘 나야 군사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수천 명을 재판 없이 교수형에 처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스튜어트 존스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해당 교도소 내에 화장시설을 설치해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처형된 이들의 유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2주 전 터키와 러시아, 이란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회의를 열고 폭력 사태를 해소하고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탈분쟁 지역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휴전협정의 실패에 비춰볼 때 미국은 이번 합의를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스 차관보 대행은 아사드 정권은 민간인과 반군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이 유엔 호송차에 대한 공격, 알레포 공습, 민간인에 대한 화학 무기 사용 등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돕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사태에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아사드 정권이 끔찍한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